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년도 후반기 첫 주일날 새로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셨음을 고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 허신숙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 시인이 시집을 냈는데 거기 보니까 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제목이 두 편이나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앞에 것이나 뒤에 것이나 이 똑같은 제목으로 발표한 시니까 아주 비슷한 그러한 내용인데 이 시인이 얘기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거, 그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날이다. 이 시인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날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시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시는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다 표현하지 못해도 날마다 하늘 일기장 도장 찍습니다. 그날이 오면 참 잘했다. 천국에서 배울 때 합격 도장 꾹꾹 그러면서 중간에 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중간에는 좀 빼고 맨 끝에 부분에 가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풀의 꽃 같은 우리 인생 피었다 지는 불꽃들이야 어디 있으랴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이렇게 하고 그 시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 풀의 꽃 같다고 하는 표현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따온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금방 시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의 꽃 이것은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풀꽃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허무함을 노래하면서 그 시 끝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끝자락에 보게 되면은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이렇게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그 삶을 긍정적으로 참 기뻐하는 것으로 이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그 끝부분에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지나간 6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잘 살아오셨나요?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년도 상반기 6개월을 마치고 마치 마라톤 선수가 반환점을 돌아온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하반기로 이 돌아선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맘때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참 빠르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하지만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은 누구나 수고했고 땀 흘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경제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고비고비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 있겠나.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 30여 년을 지나오면서 목사님도 여러분 다녀가시게 되었고 이런 일 저런 일들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시간 여기까지 지나온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인생 후반전으로 들어서는 우리들이 앞으로도 이 교회를 위해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에벤에셀 되신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인생에 남아있는 마무리하는 이 시간 정말 끝마무리를 잘 해야 될 텐데 하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도도 6달이 지났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하면은 내가 살 날이 이 땅 위에서 있는 날이 6달만큼 줄었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바빠요. 남은 시간이 자꾸자꾸만 줄어들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를 보세요. 전반전 이기고 후반전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 그 시간이라면 경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그 휘슬소리가 기다려지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휘슬소리가 울릴까봐 얼마나 저들이 초조하게 움직입니까? 그 1분이라도 시간이 더 있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같은 이런 선수들이 한 골이라도 더 넣을 수가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초조함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뭘 이루지 못한 우리로서는 하반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것이 초조함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첫 예배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교회는요. 한 번 늦으면 한 주간이 늦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다른 시간보다 7배로 빠른 시간이 여러분 교회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한 번 교회에 나오잖아요. 주일날 해야 할 일을 한 번 못 놓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일날 해야 되니까 시간이 7배로 이 빠른 시간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었다고 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솔직히 제가 물을 테니까 말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제발 너 좀 잘 살아봐라. 잘 믿어봐라. 우리 주님께서도 너 그만큼 경험했으니까 앞으로 교회에서 그 역할 좀 더 잘해봐라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하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믿는 이답게 우리 주님의 기대 이상으로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반환점을 돌아가면서 더 잘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 주님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여러분 보세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 반환점을 돌아서서 이 후반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전반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생애 그 전반기는 하늘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살아가신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인다면 천상에서 지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헤롯의 칼날을 피하셔서 애굽에 가셨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고향이라고 말하는 나사렛에서 30살이 되도록까지 이 예수님 지나시다가 그 다음에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그 악한 그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드디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때는 홀로 기도하셨고 때로는 많은 무리 속에 계셨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 곁에 친구가 되어주셔서 세리와 창기까지 위로해 주셨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성공했다고 자만하는 그 권세 있는 자들을 아주 사정없이 책망하시기도 하신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 온전히 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들을 먹여 주시고 어떤 때는 조용하게 속삭이는 듯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 천둥 소리처럼 크게 표하듯 외치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보듬어 안아주셨는가 하면 어떤 때는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채찍으로 내려치시면서 쫓아내시기까지 한 그런 예수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저 갈릴리에서부터 남쪽 유대까지 우리 예수님 발길이 닿는 그 곳곳마다 사람들의 그 가슴이 충격과 감사함으로 진동하게 되어서 여러분 그것은 장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적시면서 흐를 그 생명의 이야기의 시작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책망받아서 찔림을 받고 회개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살 희망까지 가지게 되었고 길을 잃었던 이들이 방향을 다시 정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그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었는지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춤을 추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생애의 전반부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반환점을 돌아서셨습니다. 본문 51절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차감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읽어내려가는 눈을 가지게 계셨고 그때부터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한 반환점을 이제 돌아서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예수님의 생애 후반부는 지상에서 천상으로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반환점을 돌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서 최절정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거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일. 이게 그제 남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전반부에 행하신 그 많은 그 사역들이 뭐 소중하지 않은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소중한 사역이지만은 그러나 후반기에 예수님께서 하시게 될 이 십자가의 사역과 이 부활의 역사가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은 아마 실패로 끝나고 말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생애는 전반부보다는 이 후반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2025년도 이 상반기를 다 살고 이제 후반부를 향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지난 6달보다 앞으로의 6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이 과거의 모든 생애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말 나위 없이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채울 수가 있고 지난 세월에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그 실패했던 지나간 시간을 만회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반기 남아있는 시간을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방향을 바르고 분명하게 정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잘 정하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에 차가실 때 방향부터 정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5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게 예수님이 정하신 방향입니다. 다른 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잘 정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힘도 중요하지만은 힘보다도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저희 한국에 가면은 이 땅끝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김형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씨름 선수였어요. 현역에서 은퇴하신 다음에 어느 씨름팀에 감동을 하셨는데 그분이 가르쳐준 그 많은 씨름 선수 가운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 백두장사를 지냈던 이준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하고도 이름도 같고 성도 같은 선수인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준희 선수? 그런 선수도 이 김장로님이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김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름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닌가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게 전부 다 맞는 말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그 삿발을 팽팽하게 잡고서는 일어서서 용을 쓰는데 힘이 센 것도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은 그 힘이 어디로 미치는지 그 힘의 방향을 순간적으로 어느 쪽에다가 더 두는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무슨 상체 하체 그 힘이 쏠리는 그 순간적인 그 방향이 그 씨름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힘이 세도 여러분 방향 잘못되면은 그 방향 잘못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박장로님이나 많은 분들이 골프를 치고 있는데 장로님 그렇잖아요. 골프를 칠 때도 그래서 힘 좋아가지고 300야드 때렸다 하더라도 풀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거 말짱 황입니다. 방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방향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지금 승천하신다. 어디로 승천하십니까?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도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에 우리도 하늘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은 나의 시민권은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있고 나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간다. 이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씀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서게 될 때에 그 모습이 어떠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후반전을 위해서 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고 구원자 되시려고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셔야 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도 거쳐야 되는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게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아무데나 엉뚱하게 쓰면은 안 되는 것처럼 방향을 잘 정한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건 그저 그런 뭐 참하시면서 노닥거리는 그런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끌어앉아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를 드려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계속 아주 밀도 있는 기도를 늘 올려드리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에게 주신 이런 건강과 여러 가지의 물질과 뭐 에너지, 시간과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나는 무엇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투철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이 모든 것들을 방송하여 흘려보내지를 말고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답게 주님과의 영적교제에 힘써야 될 줄로 아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그래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가지도록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식, 이 영혼의 양식을 삼으면서 우리 인생을 앞에 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교회마저 성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말씀 따라가야 될 터인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목사에게 순종하고 말씀은 뒤편에 있고 교회에 바람직한 모습이 있다고 할 것이면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터인데 회개하는 교회 여러분 이 주변에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회개가 있습니까?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참다운 올바른 예배가 되어야 될 터인데 예배가 너무너무나 인간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어서 공연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아이들이 소풍 나가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한숨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야,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크고 두려울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부활이 있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아무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일들도 많이 있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우리 앞에 가려막기도 있기도 한데 그걸 통과해야 되고 그걸 건너가야 되고 때로는 뛰어넘기도 해야 되는 이러한 숙제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너무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묵묵히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오르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힘들지만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걸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식은땀이 날 거예요. 눈물이 피가 흘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나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중에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를 버려야 돼요. 내 고집도 없이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힘주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굳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여기 51절 말씀 끝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굳게 결심한다. 이스테리조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흔들리지 않는 못에다가 아주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고정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마음 요동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맬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붙들어맨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붙들어맨다고 하는 단어가 참 여러 곳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예를 하나 들면은 야고보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여기 길이 참고 그 다음에 보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곧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우리의 삶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서 종료 휘슬이 울리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자꾸 들어드니까 이제는 무의미한 그런 일이나 사소한 일이나 그런 일에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일은 다 버리라는 얘기죠.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그동안에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세상적인 어떤 이 비성자적인 어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저 확신하게 확신만 붙들고 우리는 본질만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몇 사람 보냈습니다. 아마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선발대로 간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식사 준비나 뭐 숙박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지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요.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와야 되는 그러한 형편인데 내려오다 보면은 이 유대 사람들이 상종하기 싫어하고 마음으로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얼굴도 이 맞대는 것도 싫어할 만큼 그래서 얼굴 맞대면은 내가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북쪽으로 갈 때나 남쪽으로 갈 때나 어떻게 내려가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중간을 거쳐가지 않고 쭉쭉 돌아서 이렇게 다녔다고 그럽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겨서 길이 멀고 시간도 많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는 발 디디기도 싫다 말이지. 그 사람들 얼굴 마주치기도 싫다. 뭐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지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혹 생각 다 쓸데없는 거라 이렇게 여기시고 다 던져버리시고 아 우리는 사마리아 마을을 관통해서 지나간다. 그냥 이 사마리아 동네를 그냥 관통해서 가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사마리아 동네에다가 일단 들여다보내서 준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방법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뭐 돌아가는 그게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그걸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 겁니다.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예루살렘 거기에 가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을 하신 그게 본질이지. 그 중간에 사마리아 동네를 거쳤는지 그 동네 안 거쳤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판단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다 그런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와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얘기를 듣고 어? 예수님이 이리로 오신다고? 아, 참 환영한다 환영한다고 아, 이러면 좋았을 텐데 아 거기다 아주 삐딱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니 뭐 예수 선생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고? 그 사람 유대인 아니야?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하여튼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 우리 동네 못 지나간다 이렇게 그랬더니 거기에 미리 들어갔던 제자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됐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들어가 보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아참 그냥 이삼에 다 그냥 벼려버리고 마는 그거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물론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섭섭하긴 하지만은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멸해버리자고 하는 이런 말이 그 입으로 나올 수가 있나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명색이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또 그 주님의 제자들인데 아니 어떻게 제자들의 입에서 그런 막말이 어렵지 않게 쏟아져 나오는 그것이 참 우리가 보면은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크게 꾸짖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주 어리석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꾸짖었던 말씀이에요. 본질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있는 그것이 핵심인데 이 제자들마저 핵심을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꾸지라 마시는 겁니다. 너희들 어리석단 말이지. 여러분 이 동네에서 자면 어떻고 저 동네에서 자면 어때요? 혹은 이 동네 저 동네 아무 동네에서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밤새 뭐 걸어가면 되는 거고 필요하면 노숙을 해서도 뭐 괜찮은 거지. 중요한 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간 과정이 뭐가 그리 중요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우리의 인생을 그 사소하거나 의미 없는 일에 소모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순리가 방해가 되는 그러한 일에 아까운 에너지, 아까운 시간, 아까운 물질 낭비하지 말고 정말 이 본질만 붙들고 우리 주님의 뒤만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돈도 없어요.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오늘에 왔는데요. 저보다도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부분이신데 저 같은 사람의 생각도 자꾸 이렇게 단순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이것저것 뭐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점점 제 마음에 이거 중요해. 저것보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점차 내려놓고 중요해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가지수가 이제 점차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남기는 이런 초점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초점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너 하나님 앞에 아주 진실한 목사가 되라. 그게 중요한 거다. 진실한 목사 되는 거 좀 신박해지시오? 아 그래. 내가 정말 진실한 그런 목사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바르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힘써야 되겠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이 주시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 시인처럼 그날이 우리에게도 올 거 아니겠어요? 저에게만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올 겁니다. 그날 저도 그날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중요한 일이 간추려지고 그래서 초점이 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 분 장로님들 이해하시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하반기를 향해 우리가 돌아서면서 우리 교회도 30년이 지나서 예배 처소를 이렇게 옮기기까지 하면서 이제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다 버리고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 보였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구나. 그게 본질이 아니다. 본질 따라 가야지.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는 포기할 것 다 포기하세요. 하늘 향해 앞장서신 그 예수님 따라 우리도 전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거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을 향해서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우리 다 같이 나갈 수 있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 하나하나마다 마음 쓰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일터에 있는 그 많은 산적한 그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민교회 이 사회 나아가서는 지구촌 우리 많은 걱정거리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하반기에 우리가 새 교회당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이러한 많은 제목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상반기를 살고 하반기를 향해 돌아섭니다. 앞서 가신 주님의 그 사신 모습을 따라 저희들도 하늘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의 예루살렘을 거쳐서 나가게 하여 주시되 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굳게 서서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하신 곳을 향하여 힘차게 힘차게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적은 예물을 바칩니다. 새로운 예배당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칩니다. 저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귀하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은 은혜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에 덕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면서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여태껏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새로운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뉴저지 한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거 조개가 성경 어느 버전 쓰세요? 성경 버전이 뭐예요?
성경?
그냥 좋겠니?